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기쁨이라는 제목 가지고 서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어떤 성도님을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딱 만났는데 3살짜리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요 엄마 품에서 예배 내내 콜콜 자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더니 그 천사의 얼굴? 웃음이라면 그런 웃음일까요? 그 아이가 눈을 뜨자마자 저를 딱 보면서 방긋 웃는 거예요. 정말 눈을 뜨자마자 그렇게 환한 미소를 주는데 제 마음이요 거기서 쏴 녹아내리더라고요.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입증이 된 사실이에요. 사람이 크게 10분을 웃으면 몸에서 고통과 싸울 수 있는 그 엔돌핀이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그 아이의 웃음을 보고 여기서 엔돌핀이 막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드는 또 하나 생각이 뭐냐면 나한테도 저 아이 같은 웃음이 있나? 나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내 모습은 어떨까? 실은 그런 생각도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 정도 웃으십니까? 목사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웃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이런 분은 안 계시나요? 웃는다는 것, 기쁘다는 것은 실은 우리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웃는 그 웃음과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순간적이고 찰나와 같은 웃음이요 기쁨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는 그렇게 좋았는데 오늘은 어때요? 그 기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번 동계올림픽 때 여자 컬링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저 준결승전할 때 저 사진처럼 일본하고 연장전까지 가서 1점으로 이길 때요 저요 영미 하고 소리쳤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런데 스웨덴하고 경기할 때요 3-8로 지는 그 순간 기권을 선포하는 그 순간 그 기쁨도 끝나버렸어요. 그 정도뿐이 아닌가요? 우리 좋아하는 기쁨의 감정이 그 정도뿐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의 기쁨은 그런 순간이나 찰나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원한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한 고고학자가 옛날의 문헌들을 캐다가 3세기에 어떤 일반인이 일기 형식으로 쓴 글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글을 무디 출판사에서 작은 소책자로 그 책을 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은 비극이다. 즐거운 것이 하나도 없다. 3세기 때도 그랬나 봐요. 그러나 유독히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누리는 즐거움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보다 수천 배 나은 즐거움이었다. 그들은 핍박도 받았고 멸시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상관하지 않았다. 그들은 세상을 이긴 자들이었다. 그들은 바로 크리스찬이었다. 그래서 나도 크리스찬이 되기로 결심했다. 바로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그 희락이요, 성령의 열매로 얻어지는 그 결과물인 희락 기쁨은 바로 이와 같은 기쁨이라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만 존재하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기쁨보다도, 어떤 쾌락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아니 그 이상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있는데, 그들이 누군가? 바로 크리스찬이 가진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도다. 빼앗긴대요.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그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얻었던 그 기쁨이요, 스웨덴 선수들에 의해서 빼앗긴 거예요. 그 선수들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가진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다라고 했는데, 그 성도들이 누리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예수를 보지 못해도요, 영광스러운 그 기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기쁨을 뭐라고 그러냐면 unspeakable joy래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랍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는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unspeakable joy래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의 기쁨은 어떤 강압으로 명령해서 너 한번 웃어봐라, 기뻐해 하고 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그 고백처럼 우리 안에 주어지는 자발적인 기쁨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기쁨은 어떤 순간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며, 우리의 환경적 요소에 의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질 수 있는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크리스찬들이 누리는 기쁨은 얄팍한 기쁨이 아니라 심오하기까지 한 깊은 기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얄팍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환경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얄팍한 기쁨입니다. 내가 기쁨을 누리는 이유가 전적으로 내 주위에 있는 환경에 달려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얄팍한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날씨가 좋으면 기뻐합니다. 몸이 건강하면 기쁘죠. 내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받아오는 성적표를 보니까 모두가 올 스트레이트 A예요. 그러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내가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 주식이 오르면, 부동산이 오르면 기뻐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전부 다 이같이 외부적인 환경적 요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순간적입니다. 왜 그렇죠? 오늘처럼 날씨가 흐리면 기쁨이 상실됩니다. 그렇게 믿었던 자식이 성적표에 C라도 하나 받아오면, 몇 주 전에 제 아들도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남 얘기가 아니에요. 억장이 무너지는데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사라져버려요. 시시한 것 같지만 내가 응원했던 그 스포츠팀이 지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환경에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얻어지는 그 기쁨이라면 그것은 얄팍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가지 않습니다. 빼앗기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은 그 누구도 그 어떤 환경의 상태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중에도요? 환난 중에도.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이게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환난이 많았대요. 여러분 보세요. 시련이 있었대요. 그런데도 그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다라는 이 표현, 여러분 어떻게 간과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내게 얻어지는 기쁨이 전적으로 환경에 의지하고 환경에 달려가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정말 기쁨을 얻는 것 같고 환경이 그렇지 못하면 쏟아버리고 빼앗기는 기쁨이라면, 여러분 선포되어진 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으십니까?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한다. 시련이 많은 가운데도 기쁨이 충만하다. 도대체 이게 어떤 기쁨일까요? 이게 거짓말이던지요? 과장이던지요? 아니면 진짜로? 진짜 배기로 정말 환난과 어려움이 넘치는데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성도들이 가진 이 기쁨이 얄팍한 그런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명해 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이요 제가 좀 의역해서 썼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너희들은 내가 조금 있으면 없어지다가 조금 후면 다시 나타난다, 이거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애통하느냐? 너희가 근심하나? 그러나 기쁨으로 변하리라.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누가 옆에 있고 없고 그런 환경 가운데 얻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21절에 재미난 표현을 쓰십니다.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뭐 하게 되면요?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어떻게 해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여자분들이 애를 낳을 때 겪는 그 고통 있지 않습니까? 산통을 포함한 그 고통이요. 그 고통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아픈 통증이래요. 너무나 너무나 아프죠. 그 어떤 고통도 이 해산하는 이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고통 좀 줄여보려고 뭘 맞죠? 에피도르를 척추에 맞아요. 근데 제 아내한테 물어보고 보니까 척추에 에피도르를 맞아도 나중에요 아기를 낳는 그 순간 10초 20초 상간에 오는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제 아이 낳는 걸 들어가서 봤어요.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제 아내가 정말 힘들게 그 고통 가운데 산통을 겪고 있는 걸 보면서 내가 다시는 그분 앞에 다른 말 하지 않으리라, 순종하리라,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 아기를 낳으면서 제 손을 이제 꽉 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붉게 됐더라고요. 얼마나 힘을 주면서 잡았는지. 보통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아기를 낳을 때 어떻게 하죠? 산모가 남편의 멱살을 좀 잡든지 머리를 잡든지. 실은 저도 그걸 걱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옆에서 조심하게 이렇게 서 있는데 손만 잡고 있는데, 근데 제 아내 아이를 낳는 거 보니까 말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아프면 소리를 질러야지, 소리를 내야지 아이가 쑥 푹 나오지.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진짜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막 힘을 주는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제가 왜 그때 소리 지르지 않았어? 그랬더니 어디서 들었대요. 아기를 낳다가 소리를 지르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 배 안에 있는 태변을 먹으면 잘못된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애 낳을 때 소리를 안 지르고 그걸 참아내더라고요. 제 아들놈이 이걸 알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통하고 이런 힘을 들여서 치가 나왔는 걸 알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여자분들이요, 무엇을 모르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애를 낳고 보니까 세상에 이런 고통이 없는 거예요. 평생에 이런 고통을 맛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와,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둘째는 나을까요? 아니, 셋째는 왜 나을까요? 만약 이게 정말 고통으로 끝나는 일이라면 실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거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도 아프지만 애를 낳고 얻어지는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 기쁨이 있기에 그 산고의 산모의 고통도 뚫고 나가는 기쁨이 여인들에게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반대가 슬픔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상 내가 기쁘기 때문에 슬픔이 없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슬픔과 기쁨이 공존합니다. 늘 같이 있어요. 아니,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이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이로 인해서 슬퍼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같이 울어줘야죠.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셨죠? 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울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슬퍼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 없는 자같이 슬퍼하지 않는다. 즉 예수 믿는 자들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프지만 빼앗길 수 없는 기쁨으로 그 슬픔을 통과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반대는 소망 없음입니다. 기쁨의 반대는 절망이에요. 여러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산모가 이 산고의 고통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건 피할 일입니다. 절대로 다시 겪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장차 다가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품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전 성경이 여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어렵고 힘들지만 다가오는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니까 이거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의 첫 구절을 보세요. 뭐 하라고 해요? 생각하건대.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냐면 내가 당하는 고난을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고난 이후에 장차 다가올 소망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자의 해산을 얘기하시면서 성도의 고통이 바로 이런 것이다.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런 환난 속에서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있다.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요. 지금의 현재 상황이 여러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경제적으로 힘드십니까? 아니면 건강으로,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으로 인하여 여러분 힘든 분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파이널 스테이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견디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찍혔다. 내가 누구한테 찍혔다. 학생들이 이런 말 많이 표현합니다. 그 선생에게 찍힌 학생은 절대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 공부하지 않죠? 찍혔으니까. 열심히 해도 성적 안 줄 거 알아요. 열심히 해도 눈밖에 난 거 아니까 안 합니다. 포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믿는 성도들을 찍습니다. 믿는 성도들을 참소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당하는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바로 너의 끝이다. 그 상황이 너의 종착점이다. This is who you are. 그러면서 이게 바로 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찍어내릴 때마다 여러분이 그 찍힌 마음속에서 절망하고 쏟아버리는 기쁨이라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성령께서만 주시는 그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기쁨은 그렇게 빼앗길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의 어려움이 그것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나아지고 항상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향해서 나아가는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는 잃어버릴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요, 그 누구도, 그 어느 상황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쁨을 뭐라고 한다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풍성한 기쁨이요.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얄팍한 기쁨이 아니라 깊은 기쁨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오직 누구 안에서만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 기쁨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여 너희의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3절에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기도하시는, 상간에 하시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들로, 우리로 내 기쁨을, 예수님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의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은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가지는 기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인해 충만해지는 기쁨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바로 그 기쁨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빼앗길 수 없는 성도의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이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아멘. 환경적으로 빼앗길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볼게요. 우리가 가진 기쁨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라고 전제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이 기쁨을 누가 뺏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기쁨을 뺏어가는 존재가 있나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사람이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그 상황이 나의 기쁨을 뺏어간다고 한다면 바로 그 상황이나 그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어떤 상황이 여러분의 기쁨을 뺏어가십니까? 여러분의 누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뺏어가세요? 아니, 그들에게 그 상황이 여러분의 기쁨을 뺏어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이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래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리는 기쁨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뺏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에게 기쁨을 앗아가겠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대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기쁨은 뺏을 자가 없도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약속하신 분이요,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 여러분 소유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시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일제치하 때 어린 시절을 보냈던 양정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눈을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일제치하 때 어렸을 때 진달래꽃을 꺾다가 그 가시에 눈이 찔려가지고 실명을 합니다. 6살 때. 그런데 참 열심히 살았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의학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일본으로 넘어가서 공부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마시마이전, 거기서 의학 공부를 합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게 녹록치 않아요.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을까요? 안 봐도 다 압니다. 열심히 그래 따라가요. 그런데 딱 하나 따라가지 못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해부학 시간이래요. 그 쥐를 해부해야 되고 개구리를 해부해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이렇게 만지면 이게 징그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해부학 시간만 되면 피해 다닙니다. 수업도 빠지고. 그래서 결국 의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양정신이라는 분이 그 주임 교수, 일본 사람인데 그 주임 교수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정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내가 도저히 이 수업 때문에 의학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임 교수님이, 일본 교수가요, 화를 내면서 막 뭐라고 얘기했대요. 한마디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양정신 씨가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됐어요. 이 일본 주임 교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양정신, 가에르네 마켓테 가이루까? 아, 저 이거 프라이빗 레슨 받은 발음이에요. 가이르네 마켓테 가이루까? 이런 뜻이래요. 양정신, 개구리 한 마리한테 지고서 돌아가겠느냐? 이 개구리한테 패배하고 돌아가겠느냐? 너의 인생을 다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 침대에 벌렁 누워있는 개구리 한 마리 때문에 그냥 고구로 돌아가겠느냐? 이 얘기에 정신이 바짝 들었대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예화를 들까요? 실은 이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겨우 그것 때문에, 겨우 그 사건 때문에, 마음에 담아둘 필요조차 없는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여기서 패배를 인정하고 여러분이 그동안 가졌던 기쁨 다 쏟아버리고 신앙의 영광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녀됨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영광을 다 내팽겨쳐버리고 낙오자로 실패자로 그렇게 살아가겠냐라는 거예요. 고작 그것 때문에.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걸 고작 그것 때문이라고 말하십니까? 아니요,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겨우 그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겨우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기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그 기쁨이 어떻게 받은 기쁨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주신 목숨값으로 바꾼 기쁨입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과거에도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사자 앞에서도 찬양을 불렀던 그 무엇으로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내 삶을 옥죄어는 그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질 수 없는 그 기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기쁨이 바로 이러한 기쁨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십자가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그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신 바 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도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소유했다는 그 당당하고 담대함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 담대함으로 여러분 삶 속에 혹 있을 어려움과 그 답답함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